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지혜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 그리고 예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참 지혜요, 이 땅에서 참 경건과 예배의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 면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지혜의 삶, 경건의 삶, 예배의 삶을 또 어떻게도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다면 행함으로 증거되는 참 믿음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의 삶, 예배의 삶, 믿음으로 행함으로 증거되는 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먼저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반복돼요. 얘기 나누시다가도 또 내 형제들아, 또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어떤 때는 꾸짖는 말씀이 나올 때는 foolish fellow,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좋은 가르침,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간절한 권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그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간절한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그 이 모든 말씀의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인 5장 8절에 가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내 형제들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이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으니 깨어서 너희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을 증거하라는 간절하고 긴급한 권면입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삶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세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원리가 주장하는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마음을 보고, 아니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긴급한 마음을 생각하며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가르침, 아 이렇게 살면 좋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차별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마땅치 않다는 거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야고보는 차별을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걸로 말씀하시죠. 차별은 행함으로 증거되는 참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믿음을 부인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차별이란 뭘까요? 차별? 차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당하는 차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차별을 영어로 하면 favoritism. 이 영어 번역이 이렇고요. 한글로는 차별로 번역됐는데 의미가 좀 달라요. 원어로는 얼굴을 얻는다라는 뜻이고요. 의역하면 외모로 판단한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한다.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교제의 중심에 있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차별이라는 거죠.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유익에 따라 모든 사람을 대하고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2장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하나님이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중심에 없고요. 사람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그것이 요만큼도 나오지 않고 온통 자기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모든 것이 나오는 것. 그 뜻이에요. 이러한 차별은 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의 공평과 정의, 평등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차별하지 말고 다 동등하게 대해줘. Human right,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 인정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것을 잘하고요, 평등한 세상이고요, 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한 차별입니다. 아무리 평등하게 해도요. 아무리 이 사람의 권리, 저 사람의 권리 다 인정해주고 다 공평과 정의로 해도요,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나온 거면 다 차별이라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저 세상의 좋은 지혜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천국이 차별 없이 다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차별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모든 걸 판단하며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열매로 나온다는 거죠. 왜? 그 긍휼을 받았으니까. 받은 자는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 행함에 있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차별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2장 그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이에요. 특별히 계속해서 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욱 우리가 이러한 차별이 주장하는 원리, 사람의 기준이 주장하는 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In James chapter 2 verse 1, God tells us not to hold our faith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with an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Personal favoritism is opposite to our faith in Jesus Christ. How is this so? Personal favoritism is the common attitude of sinners who did not receive God's mercy in Christ. They judge people with their own standard, not with God's mercy. So personal favoritism without God's mercy in it is a sin that we should turn away. 먼저 1절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야고보가 이제 드러내시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가 되시고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는 재판관이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인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차별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향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 것을 명하십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온통 자기 기준에 따른 차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며 교제를 나누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잘해주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그 긍휼로 대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죠. 이어 오는 9절에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차별로 대하는 것의 반대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 대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 중에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너희를 시험할 때, 그때에도 믿음을 굳게 하여 긍휼의 교제를 끝까지 나누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에 있는 참 믿음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 나라에 속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긍휼의 마음은 전혀 없이 자기의 기죽이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그 1절에서 알려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비방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blasphemy예요. 신성모독. 차별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야. 즉 불신자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은 전혀 없이 세상 기준과 온통 자기의 소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만 대하면 차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차별이 그토록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 내 판단으로 하는 모든 것,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의 왕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그 긍휼로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참 복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Verse 7 says, If we have fellowship with our brothers with an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in the church, the Bible says it is blasphemy against the name of Christ because we have been called to witness his name. Our name is Christian. We have Christ's name. So we should witness his mercy to our brothers. Not with personal favoritism by our sinful judgment. So we gotta think about God's mercy for us. What mercy we received from God.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에 그러한 차별의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2절에서 4절에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주시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로, 차별의 예를 드시죠. 회당에 부요한 차림을 하고 들어오는 자와 가난한 차림을 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예.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던 곳이었죠. 기독교인들도 사실 모일 때에 다 회당에서 모였었죠. 그 전에는. 그리고 때로 법정이 열릴 때에도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에서 법정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도 두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 두 번째는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우리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회당에서 법정이 열려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도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너희 회당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회당.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 모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요하고 권세 있는 자는 눈여겨보고 우러러보고 상석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며 마치 종과 같이 서 있게 하거나 발밑에 앉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예로 드시지만 그런 마음가짐 자체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모습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부요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까지 끌고가 그들을 착취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차별의 정도가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 이름을 비방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차별로 교제를 나누면 그 이름을 비방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로 인해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가 사단과 사단의 왕국인 이 세상처럼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차별은 사단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왜?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그리고 정죄해요. 우리가 차별한다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온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리에 앉아서 온통 내 중심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 누구는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누구는 또 내 기준으로 끊임없이 눈치 보고 누구는 내 기준대로 끊임없이 잘 보이고 싶고 누구는 내 기준대로 끊임없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잘 대해줘도 못 대해줘도 기준이 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다 차별이에요. 그리하여 차별이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천국을 대적하는 죄악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성찬이 있는 날마다 애찬을 가졌는데 부자끼리 만나서 자기들 좋은 음식 나눠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모여가지고 따로 그룹을 나누어서 서로 차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꾸짖으셨죠.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 예수님과 천국을 부인하는 죄악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의 죄를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물리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이 죄악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뭘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알려주셨잖아요. 뭘 구하라고 하셨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 지혜가 뭐였습니까? 복음. 복음을 구하라. 아버지께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음의 지혜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이 복음의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지혜로 다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톤이 좀 바뀌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형제들아 부르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5절로 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더욱 간절히 이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세상 기준으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죄로 인해 가난한 우리 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그 크신 긍휼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그리하여 영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로 삼으시고 천국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긍휼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긍휼을 받았다 하고 그 긍휼을 증거하지 않고 차별하여 대하는 것 큰 죄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So what do we need to do to turn away from the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to the attitude of Christ and His mercy? We need wisdom from God, which is the gospel message. Through the gospel, we need to find ourselves in God's abundant mercy in Christ. God loved us when we were sinners and enemies against Him, and He sacrificed His Son for our salvation. He loved us even now. He always loves us, has fellowship with us in His abundant mercy and love. Then, if we have His mercy, if we have faith in His mercy, then shouldn't we witness His love and mercy through our fellowship with our brothers? 따라서 차별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어오는 8절에서 13절에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죄를요. 간음죄, 살인죄와 똑같이 여기세요. 그래서 이 5절에서 알려주시는 복음의 지혜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차별의 죄가 생겨난 이유는 경고라는 거죠. 경고등이 켜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경고등? 복음의 지혜를 떠나고 있다는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가고 있는 그 경고등이 켜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고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어떤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고 어떤 영광에까지 이르렀는지 다시 깨달으라. 그래서 그 긍휼로 차별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하라는 마음도 하나님의 긍휼이 물리치지 못할 차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차별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긍휼을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고요. 예수님 닮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알려주시는 이 구절의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날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믿음을 증거하지 않고 차별히 주장하는 삶을 살았던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성도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믿음 없는 자처럼 차별이 주장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한없는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데 우린 전혀 긍휼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요, 이렇게 복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나 온통 자기 중심으로 외모와 세상 기준을 따라 자기의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며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와 같이 되어갔던 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꾸짖으시고 그 죄악에서 속히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처방전까지 주시는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 중 하나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금요성경 공부 때 들으신 분들은. 어떤 교회였죠? 어떤 교회였을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의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 일곱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유형 교회의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뤄주신다. 오늘 본문과 닮아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오늘 마칠 텐데 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5절에서 19절. Revelation chapter 3 verse 15 through 19.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시겠다 경고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17절에 풀어주세요. 그들이 복음의 지혜를 따라 온통 세상 기준으로 자신들의 부요함을 찾고 차별하는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이 교회는 복음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교회였어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벗은 것에서 구원받아 얼마나 부요한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얻었는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참 부요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의원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병을 진단하시며 나를 버리고 내 긍휼을 떠난 너희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은 즉시 교회와 성도의 실상은 이러하다는 거죠.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시며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세요. 18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엇보다 먼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청하노니 내게 와서 이것들을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신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로 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만 회복될 수 있는 오로지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으로 와야만 그 차별하는 죄에서 돌이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주장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 하라고 하세요? 와서 이것들을 사라. 사라고는 하시는데 값을 요구하시진 않죠. 오직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 후히 주신다. 야고보서에서는. 뭘 주신다는 뜻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지혜. 이 계시록에서는 같은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의 지혜를 구하고 복음의 지혜를 주실 거고 복음의 지혜로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게로 와서 복음을 구하라.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하셔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정확히 그거죠. 당시 성도들이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고난과 시련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계심을 믿고 복음의 지혜를 구하라 하신 그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신옷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옷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룩한 옷이고요. 이 신옷으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얘기하죠. 복음의 지혜를 통해 세상적으로 부요한 것, 가난한 옷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긍휼의 교제를 나누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보는 눈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 눈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긍휼에서 떠나게 되면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 예수님께로 오라. 복음으로 회복돼요. 먼저 너희 자신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바라보며 교회가 차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여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로 교제 나누는 것으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오라. 복음을 와서 살아. 예수님이 명하셨죠.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지혜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복음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이 되게 하라. 각 성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망이 있나요? 내 안에 온통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서로 대하고 긍휼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있는 참믿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하라고 하세요. 우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속에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기도도 않고 마음의 열망도 없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So James tells us to pray God. Pray for his wisdom of the gospel. So that we may enjoy his love and mercy in Christ first and more and more. He promised that he will give it to us generously. And we shall grow in the attitude of Christ and his mercy. Not with the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And we will enjoy the fellowship of Christ with our brothers in his mercy. 놀라운 것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심하잖아요. 서로 차별하지 않, 차별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아까 읽었던 그 3장의 제일 마지막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왜? 오늘 본문은 형도들이 서로 세상 기준과 외모로 판단하여 너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 하며 차별하는 교제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도 바울이든지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이든지 자신의 피로써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은 차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혀주시며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천국의 축복과 아들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복음의 은혜로 회복되어 예수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기준을 따라 차별하는 죄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삶을 더욱 살아가는 교회로, 성도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을 긍휼의 교제 속에서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예배의 삶,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더욱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긍휼보다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주장하는 모든 삶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을 복음의 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채우시어 이 긍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이 긍휼이 증거되는 교제를 나누며 이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힘 넘버 208.